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형제자매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또 말씀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걷고 함께 달려가야 될 이 신앙의 길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14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그 네 가지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것이 서기 51년도라고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16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방에 계속 전도를 하려고 선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럽 지역에, 이제 헬라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것을 알고 이제 배를 타고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시작이 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8장에 보면은 이제 그 빌립보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태동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그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죠. 실은 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그 편지를 할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그 전서 1장을 이렇게 요약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든지, 어떤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있었던 그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일들이 그 아래 그 헬라의 그 아래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아가야 그 지방까지 전해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일까지 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또 더욱 격려하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싸움 중에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 전했 때의 그 내용, 그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그 어떻게 돌봤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대적했던 얘기라든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는 그 회고하고 그리고 이제 부탁하는 내용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하죠. 그 말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형제자매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했던 그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것이 너무 안심이 되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고 형제자매 더욱 사랑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뒷부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4장이 있는데 1장부터 5장이 있는데 각 장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 유일한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기다리면서 그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5장에 와서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듣고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오늘 이 14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을 오늘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면 또 형제들아, 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제 이것을 권면한다라고 했는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도록 용기를 북돋우는 것을 권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도록 타일러 가지고 선한 일에 아주 힘쓰도록 하는 그것을 권면이다. 우리말은 권면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실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encourage,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을 내가 한다. 그걸 권면한다는 말은 이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자, 내가 이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권면하노니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권면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서로서로 권면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앞에 5장 10절하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해라. 피차 용기를 북돋워주고 피차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권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피차 권면해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빼낸 무리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 무리, 그 빼낸 무리, 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신앙의 공동체죠. 그래서 We are in the same boat.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렇습니다. 대산일과 성도들도 이제 천성에 갈 때까지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도 천성에 가기까지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힘을 북돋워주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처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약해지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그때마다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서로 잡아주고 마음과 힘을 같이 모아주고 그럴 때가 실은 많이 있죠. 이럴 때 옆에서 권면해 주는 것은 올바로 신앙생활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실은 옆에 형제자매들이 권면을 해주는 그 권면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곁길로 빠졌다가 의의 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권면을 듣는 자 옆에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이 동료 같이 동행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의 권면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죠. 사랑의 동기로 권면을 해야 되지 어떤 그 상대방을 질책한다든지 뭐 책임을 묻는다든지 또는 뭐 지적을 한다든지 정죄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만약에 권면한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면 그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권면은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됩니다. 자,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찾죠. 성경 빌립보서 조금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실은 여기서 권면이라든지 위로라든지 교제라든지 긍휼 자비 이것은 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에 이런 권면을 할 때는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옷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실은 신앙이 성장해서 더 앞서가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겨우겨우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신앙이 앞서가는 사람이 그 어떤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권면할 때는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마음이 돼요. 지금 이렇게 권면해 주는 사람이 신앙 상태가 이 정도고 그리고 권면을 받는 사람이 신앙이 그 여기 마음이 이렇다면은 왜 너는 나와 똑같은 마음이 안 돼?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은 같은 사랑 뜻을 같이 하고 그러려면은 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눈높이 교육이다라고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하려면은 내려와줘야 돼요. 그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그 이유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이 움직일 때 손바닥도 그리고 손가락도 같이 움직이고 또는 모든 몸의 지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침 한번 하더라도 온몸이 흔들려요. 그런 식으로 온몸이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려면 내려앉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잡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에게 제가 1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광고를 냈겠습니까? 너무 외로워서 아마 이런 광고를 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현대인의 고독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주위에 그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없기 때문에 고독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 사람은요, 실은 뭐 동물은 아니지만 그 동물을 구분을 할 때 그리게이러스 애니멀 그러는데 그리게어리어스 애니멀 그 말은 군거동물이에요. 함께 무리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 있고 안티 그러지 않는 그 혼자 그냥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 있어요. 그럼 인간은 거기 가운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같이 있고 싶고 또 여러 시 같이 있을 때는 혼자 있고 싶고 그게 이제 세미 그리게이리어스 애니멀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중간 그러니까 군거도 원하고 혼자 있기도 원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은 군중 속에 있는 거지만은 실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많은 그 현대인들 중에 고독을 느끼고 우울을 느끼는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안에 소속감을 갖고 나도 어떤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어떤 나의 어떤 그 자존감이라든지 또는 자신감이라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인류학자가 말하기를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가 없는 세상 그것이 현대의 비극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동호회를 조직한다든지 또는 무슨 친목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거기라도 소속돼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아주 아주 가장 바람직한 그런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이 함께 이 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가 함께 천성에 갈 때까지 발맞춰 함께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앞서가는 분도 있고 뒤서가는 분도 있고 이런 가운데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권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권면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조사해 보면은요, 곁에, 예, 그러니까 곁에 붙어 있다, 곁에 서 있다, 뭐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이 권면이다, 격려다. 특히 이제 그 권면에 가장 가까운 그 단어가 이제 격려인데, 격려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곁에 서 있다, 곁에 같이 있다. 예. 그래서 우선 격려하려면은요, 우선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옆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는 그 치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 억울함을 당한 사람, 마음의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격려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창한 말을 해야 격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선 격려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고통 당하고 있고 어떤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공연히 그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 주려고 하지는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그것은 그 욥의 친구가 욥한테 찾아가서 너 괜히 그런 고난을 받고 그런 거 아니야. 분명히 너한테 뭐가 있어. 한번 찾아봐. 죄 없이 망한 자 있냐? 너 틀림없이 어떤 죄도 있고 뭣도 있어. 하면서 그 뭔가를 해석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격려가 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권면해 준다고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상대방이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어떤 분은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물론 본인이 뭐 그런 말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우선 본인에게 문제도 있지만은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큰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런다면은 본인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권면을 한다든지 형제 자매를 그 세워줄 때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이제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 각 구역에서 또는 각 교제 단위에서 우리가 좀 돌아볼 일들이 있어요. 좀 교제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형제나 자매를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심방을 한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형편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또는 건강이 좀 어떤지 또는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지 또는 뭐 줌이라도 잘 참석하고 있는지 그럴 때 뭐 신앙의 잠을 혹 자고는 있지는 않는지 등등 쭉 그래서 그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많이 들어주는 거죠. 들어줘서 참 힘들었겠다고. 아이고 정말 어렵게 지내셨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참 어려운 일이 있었다니요 하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우선 권면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권면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 공감 이게 옆에 같이 있어주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채울이죠.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인데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다.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 마음이 아픈 상황,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것을 공감해 주고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그래야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야 뛰지 마 그런데 그냥 아이들은요 2m만 뛰면 뜁니다. 벌써 뭐 세 발자국 이상만 뛰면 뛰잖아요. 그 이제 되게 이제 잡고 가는데 뿌리치고 그냥 엄마 앞에서 막 뛰어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습니다. 그래갖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요. 아프다고 울어요. 그럴 때 엄마가 자식 그거 봐. 엄마가 뛰지 말라니까 뛰어서 그랬지 잘했다 이놈이. 그러게 되면은 아이에게 조금 더 위로가 되거나 위안이 되거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도 호호 쎄쎄 하면서 아프겠다. 어디 보자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으로 했을 때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뛰지 말걸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변해지잖아요. 그게 채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울이라고 하는 말이 공감이라는 말이고 심퍼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어떤 신방에 갔을 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떤 말씀대로 안 하거나 어떤 올바른 신앙생활대로 안 해서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쉽게 말하면 징계를 당하고 그러면은요 얘기 들어보면 이 징계구만 이거 그러면은 또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쉽게 써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아래로 내려가서 치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 전서 그 편지를 쭉 쓰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전부 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나 치유하는 것이나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나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다는 것이나 복을 비는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하라고 너희는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렇죠? 만약에 왼손이 잘못했다고 오른손이 가갖고 계속 왼손을 때리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왼손이 어디 피가 나고 아프면은 오른손이 가서 그것을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를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치유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것을 정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거기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채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공감이잖아요. 이게 치유이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려면 마음을 더 낮춰야 됩니다. 상대방만큼이나 같이 마음을 낮춰가지고 낮은 채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더 신령한 채, 더 많이 아는 채, 자기가 신앙이 더 많이 성장한 채, 그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로 내려가는 그것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됩니다. 잡아줘야 돼요.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징계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손과 그리고 무릎과 발과 그리고 다리, 이것을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부추겨지고 같이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 일, 그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 스페인어로 마니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니또라는 게 뭐냐? 비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 상대방은 모르는데 내가 몰래 선물도 해주고 올바로 제대로 뭘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어떤 사람은 수호천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마니또. 저에게도 옛날 저의 마니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앙을 잡아주려고 여러 가지 카톡도 보내고 또 어떤 동영상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잘 그것도 보고 답도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제가 보낸 그 카톡 문자도 보지도 않아요. 보면은 아직도 1이라고 계속 있어서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아, 기도 가운데 언젠가는 시간을 내서 그 친구한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많이 또. 각자 내가 내 위치에서 잡아줄 수 있는 나의 마니또가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닌가. 물론 나를 잡아주는 어떤 다른 마니또도 있겠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마니또 그런 친구 어떤 비밀의 친구 내가 좀 우리 구역에서 또는 내가 교제하고 있는 어떤 교제 부서에서 내가 잡아줄 참 저 사람을 좀 내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그 마음 상하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연구하고 뭐 해서 그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데 손과 무릎과 발과 다리 완전히 신앙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그것이 실은 우리가 권면이다 그 말입니다. 권면은 가서 말을 하는 것도 그 권면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지만은 우선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치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권면이죠. 그렇게 권면을 하는 목적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첫 번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그 세우려면 그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죠? 성경 히브리서 3장 13절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렇죠?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하려면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좀 신앙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또 네 자신도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은 믿음을 굳게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가 맨날 배우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이것을 아주 잘 하도록 그 자기 어떤 생활 속에 이것이 녹아져 이렇게 사는 그 삶이 믿음이 굳은 거죠. 그렇죠?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같이 연결돼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 굳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권면을 하는데, 권하는데 이 믿음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이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말기 교전의 그 삶 속에 거하라고. 그게 믿음에 거하는 거고, 그것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이 굳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라와 유다, 그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이 믿음을 굳게 하고, 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권면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할 때 아주 사랑으로 말이죠, 이렇게 그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경계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 빌립보서 2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이제 체율하고 이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길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로서 한 교회로 같이 천성에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구원해서 모이기를 힘쓰도록, 그게 이제 죽게 붙어 있는 건데 그게 교제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으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자, 우리는 이제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그런 각 지체들인데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손가락은 손바닥에 붙어 있는 이 손에 붙어 있는 것이 머리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굳은 마음으로 이게 이제 이 마음을 아예 정해야 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권하니.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피차 권면할 때 우리도 이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했는데 권면하는 그 내용은 아까 지금까지 다섯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권면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해라.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라.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네 번째,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요 네 가지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다시 돌아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첫 번째,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 규모 없는 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아탁토스라고 하는데 이건 군사용어래요. 그게 뭐 언제냐면은 이게 함께 행군을 하는 대열에서 이탈돼서 낙오된 병사를 아탁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타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행군하고 나아가는 곳에서 이탈되어 있는 병사. 그게 규모 없는 자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 천성까지 가는 이 대열 속에서 이탈해갖고 낙오에 있는 그 사람이 규모 없는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율에 대한 반항과 또는 게으름과 어떤 불만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탈한다는 거죠. 이탈해서 낙오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아말렉에 완전히 그냥 그 공격을 받아갖고 죽임을 당하거나 다 뺏기거나 뭐 이렇게 그 하는 내용이 이제 구약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이 사회 규율에, 일반적인 사회 규율에 불복하는 사람을 아탁토스, 규모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교회에서는 뭐냐? 교회에 정해진 어떤 질서와 규율을 깨트려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뜻한다라고 이제 그 해설하는 그 곳에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하는 내용은 교회에 정해진 질서와 또는 규율이 있는데 그것을 깨트려서 혼란스럽게 해서 이 교회 안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규모 없는 자다. 우선 그런 사람은 권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데살로니카 이 교회에도 이러한 규모 없는 그런 성도들이 소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냥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고 어떤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타일러 가지고 또는 권면해서 그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주 여기서는 아주 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규모 없이 행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불만을 터뜨리고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질서와 규율을 깨뜨리고 하는 이런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또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이 나중에 이 성경이 됐는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1051가지가 된다고 그러죠. 그것을 안 하고 그것을 대항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이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유전대로란 말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망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기 어떤 추종자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이간시키고 그런 사람들, 그게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다.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며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 속에 제일 먼저가 나와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하지 않으면은 잠깐 그 사람하고 교제를 잠깐 중단해라, 떠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러기 전에 충분히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다 돌이키지요. 돌이켜서 다시 이 대열 속에 함께 손잡고 같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끝까지 듣지 않으면은 우선 일단은 교제를 단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두면은 교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 이거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마음이 약한 자예요. 때는 두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 말씀대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그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진짜 우리가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그랬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아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어떤 일이 진행된다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공작 만들기 미술 시간에 근제를 하기 위해서 솔방울을 가지고 오라는 숙제를 냈어요, 선생님이. 근데 뭐 여기 도시에서 솔방울 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빠가 있는 그 회사 그 뒷산에 이제 솔방울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솔방울을 안 갖고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아빠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디 솔방울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마라. 바로 뒷산에 뭐 솔방울 엄청 있어. 그냥 그 검은 그 비닐봉지에다가 하나 따다 주워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나를 믿으란 거예요. 왜? 내가 그거 따다 그거 갖다 줄 수 있으니까. 그 주님도 그런 마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래서 아빠가 그 솔방울을 엄청 많이 이제 주워다가 갖다 주면서 친구 중에 또 안 갖고 온 친구 있으면 또 더 주라잉. 그러니 아빠를 믿으니까 이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이 근심이 있는 사람, 두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 주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해라. 평강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마음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안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 자매들이 이 교회에 잘 안 나오고 그 어떤 신앙생활에서 뒤처지고 그러면은 그 마음에 근심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제 만나고 와서 그 형제 신앙 회복이 되고 이제 교제도 잘 나고 그러면 이제 위로가 되잖아요. 실은 데살로니카 그 형제 자매들의 어떤 문제로 그 사도 바울도 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냈던 거죠.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카 교회에 가서 교제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뭐하고 하면서 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아주 잘 된 것을 와서 듣고 나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 데살로니카 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카 전서 3장. 데살로니카 전서 3장입니다. 6절로 7절까지.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 데살로니카 그 성도들이 궁핍 그리고 또 이제 환난 그런 가운데에서도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믿음을 굳게 살아가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것도 위로가 되잖아요. 실제로 전 세계에 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궁핍하고 환난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걸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그동안 아주 세상을 원망하고 뭐 그렇게 살았던 이런 형제 자매들이 이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집에 가보면 있잖아요. 못 사는 집에 가보면은 그들이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그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 더러우면 그냥 빨아서 그 다음날 입고, 그거 다 떨어지면 다른 거 있게. 그리고 뭐 조금 괜찮으면 몇 벌 정도, 갈아입을 옷이 몇 벌 정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입을 것이 그러면 족한 거예요. 카메룬만 가보더라도요, 그들은 보통 두 끼 식사를 합니다. 두 끼를 먹어요. 왜? 세 끼 먹을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끼 먹는 것이 그냥 습관화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도 그들은 먹을 것이 있다. 그것만 해도.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자기의 어떤 삶의 기준을 거기다 딱 두고 천국 소망, 내가 이 세상 이제 앞으로 살아봐야 뭐 몇십 년 살겠냐. 하루하루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살면서 내가 또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내 가족들 먹고 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프리카에 오로지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뿐입니다. 물론 뭐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빼놓고요. 대부분의 못 사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복음을 깨닫고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들이 없는 그런 어떤 궁핍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들이 아주 힘차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희망은 오로지 복음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약했던 마음이 강해져요. 서로가 서로를 피차 권면하고 잡아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에도 보면은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찾아가고 찾아주고 그런 것이 서로 큰 위로가 됩니다. 위안이 되고 그러면서 힘이 나고 말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혹시 힘이 빠져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는 권면하고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온몸은 서로 돌봐줄, 서로 돌아보게 했다. 지체들 서로 돌아보게 했다. 그렇잖아요. 14절에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힘이 없는 자들. 이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 그렇죠. 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시하고 때론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고 알게 모르게 힘든 일들 많이 생깁니다. 마음이 여려가지고 또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그냥 믿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요 그 속이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지 그대로 다 듣고 많은 손해도 당하고 약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당하고 나서 나중에 참 힘이 쭉 빠지고 그런 약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그런 존재들인데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라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 힘이 없어서요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다리도 무릎도 발도 손도 그래갖고 주저앉고 쓰러질 때 붙들어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할 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그래서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아시죠? 예,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아니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당신 지금 복종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지금 지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내는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게 했는데 당신 나 지금 그렇게 나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남편을 성경 말씀에 그 칼을 가지고 휘지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남편에게 준 말씀이고 또 아내들에게는 아내에게만 준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그분을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고 하다 보면은요 더 침륜에 빠지고 더 침체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 상체기 속에 더 건드러 나가지고 더 큰 상처를 입고 나 누구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말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그대로 받아라. 그 상태 있는 그대로 받으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도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도 있고 있다 거예요. 자 15장 1절 봅시다.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 방법이 그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 것으로 내가 담당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 자매 그 자매를 안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에 이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었다.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잖냐.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냐.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요, 주님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에 채우라고 가서 옆에 같이 있어가면서 그 마음 다 받아주고 같이 울고 그래서 그 연약한 손, 저는 다리, 그 아픈 팔, 무릎, 그걸 붙잡아주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네 번째. 첫 번째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두 번째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네 번째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야, 이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아이가 천방지축, 뭐 말도 안 듣고 뭐하고 그래도요, 조금만 참으면, 조금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을 거야. 하면서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예, 그러면서 예 감싸 안아주면서. 원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뿐만 아니라 너의 오래 참음이 너의 구원이 될 줄 알아. 구원이 된 줄을 알아라. 우리를 또 구원 받을 때까지 또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어떤 잘못할 때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이시잖아요. 그 성품으로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또는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금방 막 예 얼굴에 막 혈기가 드러나고 막 화가 드러나고 막 금방 막 지적과 정죄 막 이런 것이 막 쏟아지고, 예, 신앙이 거꾸로 큰 사람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사람 구원 받을 때까지 오래 참고, 구원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예 연약하고 뭐하고 한 그런 사람들도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는 것도 정말 우리는 필요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이조 시대에 어떤 친구가 과거에 이제 급제해서 이제 벼슬을 받아갖고 이제 부임하는 친구에게 찾아가갖고 한 친구가 이제 당부의 말을 하는 겁니다. 친구야, 이제 부임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삿도면 삿도 뭐 하여튼 일을 하게 되면 진짜 속상하고 힘들고 뭐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해. 그러니까 알았네. 알았어. 그러니까 꼭 참아야 된다 너. 꼭 참아야 돼. 고맙네. 이제 임지로 출발하려고 하니까 쫓아와서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야 되네. 그러니까 친구 화를 내면서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자네는 세 번도 참지 못했네.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고린도 아니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 형제들아 예? 너에게 권면하노니 이 네 가지. 그 중에 또 마지막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한 절을 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살아계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까지 숨쉴 틈도 놓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 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영혼의 양식 말씀을 공급해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 정말 그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이제 새 영혼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또 몸담으면서 또 함께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며 또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도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서 우리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